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한 다섯 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못하고 오늘 예, 마태복음 66과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그 일꾼들 비유가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특별히 앞부분은 이제 많이 다뤘습니다. 33절에서부터 4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다루었고 42절부터 이제 4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다루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마치고 오늘 66과를 이제 시작하면서 42절부터 이제 4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포도원 농부들 비유는 가서 보시면 어떤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의 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자기 종들을 이제 보내서 그래서 포도원의 수확을 받으려고 할 때 여기 가서 보니까 35절에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아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아들은 존경하지 않겠느냐. 근데 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는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아들은 아예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묻죠.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것과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오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그가 그 사악한 자들 무참히 멸하고 그 포도원은 포도원 수확의 그 세를 잘 낼 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42절부터 4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42절부터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수확을 유대인들에게 받으려고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이 사악한 짓을 유대인들이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왕국 다시 말해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래서 열매를 이게 맺히고 그다음에 수확에 그와 같은 그 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민족에게 이 왕국 이 포도원을 이제 왕국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그 왕국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겠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내 자신이 돌이다. 그래서 나를 거역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패망을 당하게 된다 하면서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45절 46절에 가서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21장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42절부터 46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돌. 그래서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왕국을 빼앗아서 열매를 믿는 다른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민족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어떤 민족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미국 민족이냐 한국 민족이냐 이집트 민족이냐 뭐 이런 민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종류의 새로운 어떤 그러한 그 집단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었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가서 이사야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아 표적을 보이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집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지원해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지금 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을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반석이 되겠다. 지금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이제 가서 보니까 그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곳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도대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은 돌에 지나지 않았고 또 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목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되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부활해서 교회에게는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40절에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그와 같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 으뜸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석이 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똑같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할 것 같으면은 동일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다. 돌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온 세상의 왕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국이 나오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다 끝나게 될 때 어떤 돌이 하나 뜨게 되죠.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떠놓은 그와 같은 돌이 하나가 떠서 그래서 그 돌이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교회에 적용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이 될 때도 있고 또 온 세상 왕국과 관련해서 온 세상 왕국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와 같은 돌이라고 한 그런 의미로도 예수님이 사용이 된다. 이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재림 때 내리치는 그와 같은 돌로 오셔서 민족들을 부수고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태복음에 이제 다시 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건축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건축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 이 4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곧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라고 한 말을 도대체 읽어본 적이 없냐. 건축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을 하려면 분명히 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돌이 있어요. 근데 돌을 내팽겨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정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러고선 그 나라에다 왕국을 맡기시고 결국은 포도원을 맡겼어요. 포도원 맡긴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포도원을 맡기셨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다. 이게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을 보내면 맨날 때리고 치고 죽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다가 예수님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아예 차서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 요 사악한 포도원 그 농부들의 그런 비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면 43절에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포도원이 왕국이란 말이에요. 포도원하고 왕국이 지금 같은 건데 그걸 빼앗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민족에게 그걸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민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게 이집트 민족인가 아시리아 민족인가 바빌론 민족인가 이런 의미의 민족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면 어떠한 그 조직이나 집단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맞죠? 교회.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신약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왕국을 지금 민족에게 주시는데 그 민족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족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민족을 아니면 교회를 민족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교회를 민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특정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나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나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뭐라 그래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는 당연히 교회거든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정된 세대다.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에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세대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대가 여럿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럼 바울도 우리의 세대가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는 부모가 있고 그 밑에 나머지가 다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우리의 형제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형제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의 세대가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대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예수님이 낳은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 드린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인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마귀들에게 마귀의 천사들에게 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민족이다. 아, 이게 교회 자체를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빼앗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하고는 상관하지 않으세요. 신약시대에는 나중에 이제 주의 날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다시 유대인들하고 상관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왕국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 이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나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지금 교회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빼앗아서, 하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걸 왕국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신다 할 때 그 민족은 앞뒤 문맥상 교회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산산조각 부서진다.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21장을 다 마치겠는데 22장, 23장, 24장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아직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하고 100%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그러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꼭 읽어야 된다. 요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22장으로 가서 성경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14절에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아무래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며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대로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데를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야,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해서 1절부터 이제 14절에 이 왕의 아들의 혼인 만찬에 이렇게 초대받은 그러한 손님들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적인 해석,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다 일반 교회는 이걸 교회로 해석하거든요. 교회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하늘의 왕국의 비유예요. 하늘의 왕국이 나오면 이건 교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일단 보셔야 된다.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몰라요. 교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교회를 창시한다는 그것도 모르는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지금 복음,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거를 교회에다 직접 대입을 하면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럼 우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잠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이제 7절은 왕이 이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제 이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가볍게 여기고 장사하러 가고 이렇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해서 자기 군대들을 보내갖고 그 도시를 멸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대부분 이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 대부분 맞아요. 여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과 혼인잔치를 마련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 요거는 분명히 요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다. 그 정도는 교회에서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에 돌아가셔요? AD 30년경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AD 30년경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주는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몇 년에 멸망해요? AD 70년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들의 도시가 멸망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야. 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였던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가 문제예요. 8절에. 그래서 왕이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죠. 그냥 큰 길로 가서 누구든지 아무나 다 잡아서 이 혼인잔치에 오게 그렇게 만들라.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혼인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게 다 우리다. 교회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아니면 손님이에요? 손님이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손님이에요? 여러분, 신부예요? 손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손님이에요? 신부예요? 여기 사람들은 손님이에요. 손님. 신부가 따로 있고 여기 사람들은 손님이에요. 손님이니까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겠죠? 여기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에 하객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뭐 큰 길로 가서 잡아다가 초청해서 무조건 여기로 다 들여라 해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손님이지 이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오라 그래갖고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여기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하객으로 와 있습니다. 이러면은 해석이 안 맞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왜냐하면 1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혼인 만찬에 손님들이 다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오냐 하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노해갖고 이 사람을 내어 쫓는데 13절 가서 보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어 쫓냐 하면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옥에 던지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신부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려갖고 지옥불 속에 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면 이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거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칼빈주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알미니안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주의는 칼빈의 교리를 추종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를 칼빈주의 교회라 얘기하고 알미니안 교회는 알미니우스라고 한 사람이 주장한 그런 교리를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교회를 알미니안 교회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그게 칼빈주의 교회예요. 보통 이제 장로교회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성도들의 견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저희는 칼빈주의는 용납하지 않지만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다만 칼빈주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어디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냐면 보통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감리교회는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그와 같은 교리를 이제 받아들여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아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가 왕이 진노해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내쫓는 게 있지 않냐 봐라 이러니까 알미니안 교리가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침례교회 안에 랜드마크 베프티스트라고 랜드마크 교리를 주장하는 침례교인들이 있어요. 이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침례교인들만 교인이라는 거예요. 침례교인들만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봐라 이거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맨 끝에 가서 이 침례라고 하는 그런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 속에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자꾸 교회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2장 2절에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나가면 이거 벌써 하늘의 왕국 비유다 이렇게 나가면 이걸 교회에서 적용하기는 이게 쉽지 않겠구나. 영적인 의미로 적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문자적인 의미로 이걸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있어가지고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던 그러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을 당한다. 그건 같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절부터 그 다음에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AD 70년이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이제 교회 시대가 정착이 된 거거든요.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거기 뭐라고 썼어요? 43절에 21장. 예, 너희로부터 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열매를 믿는 민족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왕국을 빼앗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와 상관하시고 교회 시대가 끝나야 다시 이스라엘과 상관하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8절부터 14절을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 시점으로 끌고 가시면은 그러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21장 39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붙잡아 죽이거든요. 근데 여기 22장에는 지금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미 아들이 부활한 그런 상태예요. 아들이 부활한 그런 상태에서 이 비유가 주어진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8절에서 15절은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교회 시대 이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그 전에 있을 환란기의 그 끝부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환란기 7년 환란기가 있는데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쯤 돼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거행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져서 7년 환란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준비가 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 땅에서 이제 진노의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천년 왕국은 평화의 시대예요. 평화시대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천년 동안 결혼식의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결혼식 연회의 기간이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여기 가서 보니까 잔치 자리에 이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무난한 그런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님들은 환란기에 이 땅에 있을 그와 같은 유대인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그와 같은 해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부는 하나뿐이 없어요. 신부는 초청을 받지 않아요. 초대받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먼저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왕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아, 이걸 보니까 옛날에 동방에서는 결혼식 예식을 할 때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도 옷을 이 몸을 가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그 옷을 줬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들어온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옷을 분명히 줬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분명히 줬어요. 누구에게나 다 옷을 거저 주는데 옷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가서 보면 환난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대인들이 이 환난기 7년까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 끝까지 견디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 결혼 예식에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래서 9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 종들을 부르고 해서 환난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것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 민족적으로 부른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이 아 이게 진짜 사실 그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맨 끝에 가서 결혼식장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한 번뿐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왕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민족적으로 부르는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은 그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먼저 문자 그대로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영적인 해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복음이 지금 전해졌는데 하늘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잔치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셔요. 근데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복음의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메시지를 들고 가는 그런 사자들 잡아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7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로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누구든지 나오는데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주는 옷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와요? 자기 옷을 입고 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런 의의를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싫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여기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나온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구약성경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서 64장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선정되는 자,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부르시는데, 근데 선정된 자는 적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옷을 입고 그대로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건 받아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복, 그 은혜의 의를 입고 나오는 그 사람이 선정된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21세기에도 목사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2절에는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고 잠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심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자, 이 사건은 십자가 처형 바로 전에 있은 일이에요. 자, 이제 십자가 처형이 나중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수요일날 일어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수요일날 일어나요. 지금 이 일은 그 수요일에서 이틀 전쯤인 월요일쯤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클라이맥스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이제 한 이틀 3일뿐이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서기관들이 나타나고, 예,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예,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그런 대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과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누가 함정에 빠져요? 자기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돌아갔다. 예, 출행량 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아첨하는 말로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하고 아첨하는 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금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세금 문제가 바로 뭐냐면 폭탄과 같은 거예요. 왜 폭탄과 같으냐? 자, 유대인들에게 세금 바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는 이 문제가 이게 아주 첨예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만일에 예수님이 그러면 세금을 내도 된다고 하면, 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이거 거짓 대언자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테고,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되는, 반역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내도 된다고 하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카이사라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율법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 가운데 나중에 왕을 세워도 좋다. 근데 왕을 세워도 좋은데 왕은 꼭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온 사람만 이스라엘의 씨에서만 왕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카이사르가 그럼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가이사라고 보통 돼 있는데 시저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갖다 세금을 바쳐도 됩니다 하는 얘기는 예, 유대인들을 다스릴 사람이 이방인이어도 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쳐도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안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만일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성립이 되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교묘한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을 빠뜨려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15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와서 아첨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속이 예,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23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아시겠죠? 동일한 성령님이 예, 지금 다른 말을 사용해서 그 사건을 아주 예리하게 지금 파헤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사악함을 인지하시고는 오히려 그들을 혼동 속으로 이제 빠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세돈을 갖고 와라. 그 공세돈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공세돈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카이사르가 만들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공세돈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공세돈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여기 공세돈 위에 여기 가서 보니까 뭐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형상이 카이사라의 형상이 있고 그렇죠? 그 위에 글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거냐? 예, 누구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카이사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카이사르 건데 이 공세돈을 누가 만들어요? 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만드니까 이건 카이사르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거니 너는 말 잘했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그걸 나에게 물을 필요가 너희가 없다 하고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이들을 반격해서 물리치시는 그런 이제 대목이 나와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까지 개입을 해갖고 국가를 교회가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때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갖고 교회가 곧 국가예요. 국가가 곧 교회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하고 예수님이 둘을 아예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나중에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국가를 장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태어나면 무조건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예, 직장도 못 얻고 결혼도 못하고 나중에 장례식 부지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그 국가 교회에 예, 일원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야 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유아세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아세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태어나자마자 그 국가에 예, 이 아이가 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근 예, 천년 동안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교가 만들어졌어요. 루터교도 또 뭐예요? 국가교회예요. 어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러한 몇몇 나라의 국가 교회예요. 그 교회 그 나라에서는 뭐만 믿어야 돼요?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생겼어요. 스코틀랜드라고 한 그 나라에서는 어떤 것만 믿어야 돼요? 장로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영국 땅에 성공회가 생겼어요. 성공회도 또 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왜 발생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하라는, 이게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의 박해를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이민을 갔어요? 이 신세계라고 하는 미국 땅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는 자기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했어요? 국가 이 종교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했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식민지 땅에 이제 가서는 또 뭐를 하는 거예요? 국가 종교를 또 하는 겁니다. 이 청교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왜 핍박을 받아서 갔어요? 이게 청교도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영국 땅에서 뭐만 해야 돼요? 성공회만 해야 된다. 우린 싫습니다 하고 가서는 미국 땅으로 갔어요. 미국 땅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청교도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번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그때 천주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미국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 종교 하지 말고 한 네 가지 종교만 선정을 해서 이 네 가지만 믿게 하자. 네 가지만.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랬더니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뭐라 그래. 그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 해도 이 사람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 줘야지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뭘 믿든 왜 국가가 그걸 간섭을 합니까? 해서 이 침례교 선조들이 그걸 반대해서 그래갖고 결국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될 때 누구든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다 해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원칙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미국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 이후에 세워지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의 헌법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침례교 선조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예,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는 구분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았냐?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미국 땅에서 그걸 가서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헌법에 박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세상에 많은 그러한 그 나라의 헌법에도 이런 것들이 명시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